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을 종식시키는 휴전협정 조건에 합의했다고 25일 악시오스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변인은 휴전협정안 승인을 결정하기 위해 26일 이스라엘 내각이 모일 것이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휴전협정안 승인 여부는 내각 구성원들의 표결로 정해질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총리 대변인 측은 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당국자는 위기가 지난 24시간 동안 해결됐다고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밤에 고위 관계자들과의 안보회의에서 이 휴전협정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휴전협정은 60일 동안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전환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정규군이 국경 인근 지역에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리타니강의 북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협정에는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감독위원회 설치 방안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스라엘에 레바논발 긴급한 위협에 대한 군사행동 지원, 헤즈볼라의 군사적 재건이나 중화기 밀반입 등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보장하는 문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분쟁은 지난해 10월 8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로켓 공격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에 대한 연대의 명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9월 3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충돌이 더욱 격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레바논 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군과 민간인 약 140명도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에 북한 내 생산시설이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25일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CNS는 지난달 초에 촬영된 플랜딧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함흥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내에 있는 2월 11일 공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CNS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위성사진에는 건설 중인 추가 조립시설과 근무자들의 주거시설로 보이는 새 건물들이 관찰됐습니다. 또한 단지 내 지하시설의 출입구를 보강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터널 입구를 막고 있던 크레인이 제거됐고 이는 해당 부분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걸 시사한다고 CNS의 샘 레어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레어 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에 관해 이 공장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려 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증가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조립 건물은 기존 미사일 조립용 건물 크기의 60%에서 70% 정도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지의 새로운 건물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여기서 근로자들이 KN-23으로 보이는 미사일의 꼬리 장치와 노즈콘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분석가들은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화성 11형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곳이라고 레어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화성 11형은 북한의 주력 잔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서 서방에서는 KN-23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N-23은 2019년 5월에 처음 시험 발사됐으며 낮은 탄도 궤적으로 비행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환 격화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차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24일 밝혔습니다. 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의 주말 프로그램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우크라이나의 각종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주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인지뢰를 사용해 러시아의 지상군 진격을 막도록 허용한 결정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전투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과 유사해졌다고 왈츠 의원은 말했습니다. 중국의 풍선 한 개가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타이완 정부가 25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차기 행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는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후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적지 않은 양의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25일에서 27일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 1에서 5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 때문에 기존의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에 지원해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달 초에 있었던 건데 루덴코 차관이 지금 시점에서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정부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강화 또는 첨단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이 이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곧 한국을 방문해 무기 지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진호 박사입니다.
에이테크스 미국 승인했고 그다음에 영국이 스톰쉐도우 승인했고 프랑스도 스칼프 미사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가 아마 이번 주에 뭐 들어왔든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무기 지원 협의가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또 국제사회의 여론이 또 조성이 돼버리게 되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다중해라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루덴코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2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서의 북한군 움직임은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대미 관계 등에서 북한 편 들기를 한층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내년 초 들어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 재개가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과 2019년에 북한 지도자와 만났던 트럼프가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의 전망과 관련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희망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방공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해당 사실을 공개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심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TV 방송 매체인 SBS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또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이를 운용할 포병 전력을 러시아로 보낸 대가로 러시아는 대공미사일 등 방공망 장비들을 북한에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무엇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신 실장이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 상황을 공개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그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맥락에서 기밀인 정보 사항들을 공개한 점이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고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이 사안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방공망 지원은 한국으로선 북한군 파병에 이어 러시아가 또 한 번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결국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변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선택지를 한국이 가져간다라는 게 이전보다 좁아져 있는 것은 맞는 거고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것도 미국과의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이 유럽과 다르고 북한군 파병이나 러시아의 방공망 지원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신호는 잡히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언급했군요.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방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보 당국이 관련 첩보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쉐도우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차기 행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러가 제기한 도전이 미한일 3국 관계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 행사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북러 협력을 꼽았습니다. 래프퍼 선임 국장은 재임 기간 중 어떤 문제를 다르게 처리했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와 그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does keep me up at nigh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how far it has come so.
또한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서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정책에 매우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첫 해부터 오늘날까지 수년 동안 바이든 팀은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과 접촉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at for the first many years and you know up until today
이어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측면 중 하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래프퍼 선임 국장은 차기 행정부에게 북한 그리고 북러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러 관계에 대해 시작부터 어지러울 정도로 험난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탄약을 보냈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에 수천 명의 북한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아마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첨단 기술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보호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합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once it got started, has really been on a dizzying trajectory, which, as you know very well, Victor, has resulted.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행정부들의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여러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며 미국의 동맹 관계가 격상된 사실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silver linings that we've gotten to see based on that challenge. Needless to say, the challenge posed by Pyongyang.
래프퍼 선임 국장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유럽에도 가해질 수 있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유럽 나라들이 맞서도록 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북러 문제는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래프퍼 선임 국장의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This is not only going to be urgent, but it's going to be a growing issue that cannot be ignored.
한편 이날 캠벨 부장관과 래프퍼 국장은 미한일 3국 공조 등 여러 국제 사안에 대한 다자간 해법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래프퍼 국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미한일 관계 강화를 위해 보여준 놀라운 용기를 언급하며 3국이 전진하기로 결정한 순간과 이후 성사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는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궁비통제 억제안정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미 정부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미한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has prepared its Pyongyang-ri test site for its potential seventh explosive nuclear test.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발언 등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지난 14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자 페루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분명히 최근 며칠과 몇 주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VOA에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의 국무부 측 수석대표인 벨 부장관보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선 그런 결정에 따른 후과를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it's natural that tactics and approaches change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But I think overall, if you look,
벨 부장관보는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지적에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에 따라 다소 틀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NPT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공약 위반을 포함해 그런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다면 약간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확산 체제의 조석인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해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 및 재래식 수단을 사용해 어떻게 함께 도전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논의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NCG와 관련해선 총 3차례의 회의가 열렸다며 다음 달 초 워싱턴 DC에서 네 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부처관보는 내년부터 다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엔 행정부마다 전술과 접근 방식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보면 상당한 일관성이 있고 북한의 비확산 위협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natural that tactics and approaches change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최근 북핵 문제는 해결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잠재적 분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벨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particularly noted the statement that Foreign Minister Lavrov,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made.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북핵과 북러 관계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의 일종의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에 대해 비록 주로 거래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it remains largely transactional, it can still be something that we need to take.
로열 수석 부차관보는 기조 연설을 마친 뒤 미 정부는 현재 북러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며 그들은 자국의 방위산업 및 전시경제를 지원할 다른 국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들에게 일종의 탈출구이자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유엔과 다른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등 꽤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며 군사개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한 기술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do think that Pyongyang is getting quite a lot. They're getting Russian support on the international stage.
로열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크루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외교에 전념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쪽은 북한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과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 정책을 확신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 약속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혹은 구두나 서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고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는 역내 안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VOA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해석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거에 진행됐던 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며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위원장과 적어도 28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3차례 회동하는 등 탑다운 외교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은 중단됐고 현재 두 나라 간의 대화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두 정상 간 마지막 만남은 2019년 6월 30일 한반도 판문점에서였습니다.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통화의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Well, I want to thank you, Chairman. And this was a special moment. And this is, I think, really that this is a historic.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연설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력의 제한 없는 강화와 전쟁 준비 완성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미 정교한 중장거리 운반 시스템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개발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나 적어도 기정사실화하기를 원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비핵화의 문은 이제 굳게 닫혔고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상대하게 될 것이란 점을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고 싶어 할 것이지만 이제는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대화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밀접해진 군사관계를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드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과 연결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기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뒤집고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격변의 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금, 식량, 연료, 대량 살상 무기 및 재래식 능력을 지원받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핵 지위 인정 및 수용 등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에게 연락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군사적으로 서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달 초 각각 이 조약을 법으로 비준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9일 VOA에 김 위원장이 푸틴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으로 예전과 달리 지원과 제재 완화를 위해 트럼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또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의 최우선 외교정책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상황은 꽤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또 다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21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 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2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도 열려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가짜 IT 기업을 설립해 미국 기업을 사칭하고 이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웹사이트를 불법 복제하고 민감한 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보안업체 센티넬랩스는 21일 북한 관련 행위자들이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불법 행위에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티넬랩스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위협 행위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본사를 둔 유령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인디펜던트 랩 유한 회사, 센양, 토니왕 기술회사 등 4개 회사로 미국의 유력 IT 기업인 키트럼과 뉴롤라임의 웹사이트를 통째로 복제하거나 디자인과 콘텐츠를 도용해 마치 해당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인 미국 및 국제 IT 회사를 가장해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였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웹사이트 주소 생성 서비스인 네임칩을 이용해 위장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웹사이트 방문자가 문의하기 양식을 통해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회사를 사칭해 민감한 계약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접 명목으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활용해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러한 가짜 IT 기업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관련 계약을 수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짜 신원과 조작된 사업 정보를 활용해 원격 IT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 시 이들 가짜 회사 출신으로 가장해 실제 신분과 출신 지역을 숨기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IT 노동자 그룹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가짜 웹사이트가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과 IP가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사용했던 인프라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의 운영 방식이 북한의 자금 조달 전략과 일치하며 북한 IT 인력의 활동이 이들 기업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과거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중국과 러시아 기반의 북한 연계 회사들과 유사한 운영 방식을 보였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 제도의 이용은 재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글로벌 시장을 악용하는 북한 정권의 적응력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행위자들은 미국에 기반을 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컨설팅 회사를 사칭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민감한 계약에 접근해 제재를 우회하며 탐지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술은 국제 디지털 경제를 활용해 무기 개발을 포함한 국가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고의적이고 진화하는 전략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지목된 4개 위장회사 웹사이트는 모두 미국 정부에 의해 단속되고 압수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수사국, 국방범죄수사국 등은 2022년부터 기관관 협력을 통해 북한과 연계된 이들 4개 위장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당국은 이 웹사이트들은 북한에 대한 조직적 법 집행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과 연관된 웹사이트를 미국 당국이 압수한 것을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 you know, will seize a couple websites that they can seize. Which is a little more proactive than just like designating entities.
전 연구원은 미국 당국이 북한 연계 웹사이트를 압수한 것은 단순히 기관을 제재에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이자 실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 활용 체제를 교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며 이번 조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단순히 해외 IT 노동자를 취업시켜 수익을 얻으려는 것에 더해 고급 정보 탈취에도 악용할 수 있다며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you know, not only because of the revenue, but in some cases they may get jobs at.
전 연구원은 북한이 IT 노동자 취업이나 관련 위장 회사 설립을 통해 추가 해킹을 위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10월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국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영국 재무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영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이 고용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일 헌법수호청도 지난달 1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독일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보안 위험 및 제재 위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킹 지적에 반발하며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가발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발을 수출하는 나머지 40여 개 나라의 수출액을 모두 더해도 북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중국 월 가발 수출액이 또다시 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뷰이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지난달 중국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 약 161톤 분량, 총 1,073만 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북한의 대중국 누적 가발 수출액은 1억 5,184만 달러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 5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양으로는 2,229톤입니다. 올해 10개월 동안 중국의 가발 등 모발 제품을 수출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43개 나라입니다. 북한은 이 중에서 가발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북한의 수출액은 2위 456만 달러와 비교해도 30배나 많습니다. 현재 해관총선은 2위를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제조한 품목을 세관에 기록할 때 해당 나라 이름을 중국으로 기록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북한을 제외한 대중국 가발 수출국 42개 나라의 올해 수출 총액은 1,174만 달러인데 이는 북한의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가발 시장 독주 체제는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2022년 1,130만 달러치의 가발을 중국에 수출하며 다른 나라들을 앞섰고 2023년엔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1억 6,268만 달러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북한의 1년치 대중국 가발 수출액은 139만 달러였지만 불과 5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보다 100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이 사람 머리카락, 즉 인모인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에서 10월 중국에서 총 1억 3,874만 달러치, 1,959톤의 인모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5,975만 달러치의 수입액으로 전체 수입품 2위를 기록한 대두율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인모를 수입한 것은 북한이 재료를 수입해 이를 완제품으로 대파는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발의 재료인 머리카락을 들여와 이를 가발로 만들어 중국으로 되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OEM 무역은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 급감했는데 2022년부터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백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재로 판로가 막힌 위탁가공 형태의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틈새 시장을 찾으려 노력했고 이에 따른 결과로 가발 수출을 늘린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With a gap between imports and exports of that magnitude, it's clear that they're still having a hard time increasing their
다만 가발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 규모가 섬유 산업에 비해 훨씬 작다고 뱁슨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OEM 무역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의 가발 수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올해 3월 대중국 가발 수출액은 2,109만 달러였지만 4월 1,684만 달러, 5월 1,539만 달러로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후 1,406만 달러를 기록한 8월을 제외하면 주곧 1,000만 달러 초반대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이 유럽연합 EU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벨기에 기업에 자금 송금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명목 등인데 북한의 국경이 개방돼야 송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노시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벨기에 기업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군요.
네, 1718 위원회가 지난 8일 벨기에 기업인 아그리 컨설팅 유럽 SA, 약칭 AESA가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1718 위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승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이 서한을 보면 AESA는 지난 10월 30일 유럽연합의 식량안보사무소 지원을 위한 자금 이전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요. 1718 위원회가 열흘 만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아, 네. 이 아그리 컨설팅 유럽 AESA라는 회사,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농업 컨설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본부가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가 이탈리아 정부를 대신해서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탁을 받아서 북한에 있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에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ESA에 따르면 대북 지원 목표는 식량과 영양안보 제공, 굶주림과 영양실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등입니다. AESA는 지난 2019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같은 해 3월 1일부터 대북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말부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관련 계약을 2026년 2월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네, 유럽연합의 식량안보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건데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1718 위원회가 공개한 서한을 보면요. 총 액수는 68만 5,015 유로, 미화로는 약 71만 7천 달러입니다.
네, 구체적인 용도도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ESA 제재 면제 신청 서한을 보면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의 팀 대표와 팀원들, 외부 전문가, 북한 스태프 등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또 현장 방문 비용, 차량 유지비,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내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고 대체 송금 방법이 확인되면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18 위원회는 내년 11월 8일까지를 제재 면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서 평양에서 철수한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관련해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도 있나요?
네, 여전히 평양에 있는 사무실은 폐쇄가 돼 있고요.
아, 예.
네, 직원들이 사용하던 차량은 멈춰 서 있습니다. 또 물품들은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직원들은 제한된 근무 일수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관련 관계자들과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재운영 가능성,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승인된 제재 면제 신청권도 사실 언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 보이는데 국제기구 그리고 뭐 지원단체들의 대북지원 의지도 많이 저하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한 피로감이 커 보입니다. 기간 내에 제재 면제 물품 등을 북한에 반입하지 못하면서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단체도 있지만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제재 홈페이지를 보면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된 핀란드 비정부기구,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와 또 미국의 보건의료비정부기구, 샘복지재단 등의 추가 조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난해부터는 국경을 일부 개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의 방북도 있었고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주북 공간도 뭐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9월에 스웨덴이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이후 평양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키고요.
네.
대사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또 21일에는 안드레아스 뱅스톤 주 북한 스웨덴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요. 또 스웨덴에 이어서 폴란드도 지난 15일 북한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의 취둥위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국경 개방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을 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교 기자와 노시창 기자가 아그리 컨설팅 유럽 AESA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적지 않은 양의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25일에서 27일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 되겠고 적설량은 5에서 20cm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바람도 많이 불겠는데요. 이번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집니다. 자,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7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3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은 아침 최저 7도에서 낮 최고 9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6도에서 낮 최고 7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도 흐리고 눈비 소식 있는데요. 바람도 불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2도, 강계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도 2도가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와 함경남도 보겠습니다. 흐리고 비 소식이 있네요. 원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2도, 함흥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3도, 평강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7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청진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4도, 김책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양강도 흐리고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바람도 불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0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기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5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앞바다 1.5에서 3m로 파도가 일겠습니다. 네, 11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협정 조건에 합의했다고 25일 악시오스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휴전협정안 승인을 결정하기 위해 26일 내각이 모인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휴전협정안 승인 여부는 내각 구성원들의 표결로 정해질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총리 대변인은 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당국자는 위기가 지난 24시간 동안 해결됐다고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밤에 고위 관계자들과의 안보회의에서 휴전협정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휴전협정은 60일 동안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전환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정규군이 국경 인근 지역에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협정에는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감독위원회 설치 방안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스라엘에 레바논발 긴급한 위협에 대한 군사행동 지원, 헤즈볼라의 군사적 재건이나 중화기 밀반입 등을 차단하는 조치를 보장하는 문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분쟁은 지난해 10월 8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로켓 공격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에 대한 연대 명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9월 3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충돌이 더욱 격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레바논 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군과 민간인 약 140명도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의 북한 내 생산 시설이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25일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CNS는 지난달 초 촬영된 플랜딧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함흥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내에 있는 2월 11일 공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CNS 분석에 따르면 해당 위성사진에서는 건설 중인 추가 조립시설과 근무자들의 주거시설로 보이는 새 건물들이 관찰됐습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 출입구를 보강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터널 입구를 막고 있던 크레인이 제거됐고 이는 해당 부분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CNS의 샘 레어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레어 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에 관해 이 공장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려 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증가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조립 건물은 기존 미사일 조립용 건물의 크기에 60%에서 70% 정도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지의 새로운 건물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여기서 근로자들이 KN-23으로 보이는 미사일에 꼬리장치와 노즈콘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분석가들은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화성 11형 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진 유일한 곳이라고 레어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화성 11형은 북한의 주력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서 서방에서 KN-2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N-23은 2019년 5월 처음 시험 발사됐으며 낮은 탄도궤적으로 비행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특징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황 격화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차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이 24일 밝혔습니다. 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주말 프로그램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우크라이나의 각종 무기 사용을 제한을 풀어주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인지뢰를 사용해 러시아의 지상군 진격을 막도록 허용한 결정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전투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과 유사해졌다고 왈츠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선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라고 왈츠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풍선 한 개가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타이완 정부가 25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 21분께 타이완섬 지룽항에 북쪽 111km 지점 해상에서 발견된 풍선이 고도 3만 3천 피트에서 비행한 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